제가 이제 오랜만에 늘 금요교대를 이렇게 서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아마 하나도 기억을 못 하실 겁니다. 네, 너무 오래가 돼서 제가 계속 금요교대 때마다 사실 이제 골로새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시간에 어떤 말씀을 나눴는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 사도가 복음의 일꾼, 교회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고난이 부족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 종말론적 완성을 향한 그 고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나라가 이땅 가운데 임하게 하는 그 중요한 통로가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에 해외에서, 국내에서 참 땀을 많이 흘렸죠. 그 모든 땀 흘림과 수고와 애씀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 필요한 고난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교회를 향한 수고와 애씀은 결코 숲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계속 이어서 바울 사도가 교회의 일꾼으로서 무엇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말씀으로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아주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만 그것을 한 가지로 요약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에 자신의 모든 생명과 모든 인생을 올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말씀이 길었어요. 밤새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가는 곳마다 어떻게 하면 한마디라도 더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쳤던 사람이죠. 우리가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했던 마음과 같이 우리가 정말 주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왜 제자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이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제자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마데테스라는 단어인데 이 복음서하고 사도행전에만 264회나 이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만큼 이 제자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바리새인의 제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바리새인 중에 아주 유명한 율법 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 학자 밑에 들어가서 제자가 돼서 율법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바울 사도도 이 가말리아의 문하에 들어가서 이 율법의 말씀을 배웠죠. 그리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사역할 때나 또 감옥에 갇혔을 때나 죽었을 때나 평생을 다해서 이 사도 요한, 침례 요한과 함께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던 이 요한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스승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스승을 가서 찾아가서 배움을 구하고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왔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받아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16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제자로 택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구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에 보면 이 구도자라는 표현이 있죠. 구도자가 뭡니까? 진리를 찾는 사람을 구도자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진리를 찾아서 하나님께 갈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 누구도요, 스스로 하나님께 갈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가 갈 수 없기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드러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 성경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비밀의 말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에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 삼으신 다음에 바로 제자들을 데리고 승천하신 게 아닙니다.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자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또 사역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제자로 세워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 사도도요, 성도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워내는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 직분은 어떤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문장을 딱 봤을 때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이루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이 플레로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항아리에 기름을 가득 채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공간에 무엇인가를 충만하고 가득하게 만드는 것을 이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성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단 하나의 영역도 빠짐없이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도록 하는 일, 그 일을 바울 사도가 늘 마음속에 꿈꾸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요, 교회나 또 신앙적인 영역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채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이 과학 실험실에서는 성경이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나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또 사회나 또 실험실이나 어느 영역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에 따라 우리의 모든 영역이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죠. 예술이나 체육이나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는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영역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조금 사람들 때문에 시달려서 피곤하고 지쳤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위로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알아서 잘할 겁니다. 이 안에 깔려있는 건 뭐예요? 알아서 잘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방식, 나의 방법대로 나는 계속해서 잘 살아갈 겁니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위로의 말씀이 필요 없습니까? 우리 삶의 위로가 필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가야 주님의 진정한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아주 극단 이기주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개인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었어요. 개인보다는 어떤 종교적인 가치나 공동체라는 가치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종교적 가치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공동체라는 가치도 더 이상 중요한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개인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중요하고 내가 소중한 것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복음도 이런 흐름 가운데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도 우리에게 설명되어질 때 복음이 당신에게 유익하다라는 방식으로 설명되는 거예요. 복음이 당신의 삶에 유익을 줄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당신의 삶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당신의 삶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조금 더 유택해질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이 필요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계속 설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나를 위해 사는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주님은 내 삶을 도우는 서포트 역할을 하는 것이죠.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옆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되고 내 삶의 주도권과 내 모든 키는 내가 쥐고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코 제자의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제자의 길은요, 나를 위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길, 예수님을 위한 길, 예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쫓아가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시죠. 이 데이비드 왓스는 그의 책 제자도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도란 예수님 그분을 아는 것이며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가 뭡니까? 주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첫 걸음은 뭐냐면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예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마치 목마른 사슴이 그 말씀을 찾아 헤매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쫓아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요, 아주 구체적으로 매우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은요, 바로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 말씀에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물,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그 비밀을 우리는 밝혀내기 위해, 그 비밀을 알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은 그의 책 레디컬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따르는 가장 큰 상급임을 알게 한다. 죄를 용서하시거나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리라는 확신을 주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구원의 목적임을 깨닫게 한다. 당연히 하나님을 동경하고 열망할 수밖에 없다. 사모하는 마음이 간절해져서 가진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주님을 경험하고 싶어 한다. 복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인간이 보일 수 있는 적절한 반응은 이것이 유일하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특징은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싶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알기 쉽습니까? 요 밑에 서점에 내려가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 책이 넘쳐납니다. 근데 그러지 못한 지역에서 오히려 주님의 말씀을 하나 알기 위해서요, 차를 타고 조용히 몰래 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10시간, 12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데이비드 플레 목사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구나.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진정 주님의 제자이고 주님을 만난 사람의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목사님의 교회에서 날마다 이 금요일마다 뭘 했냐면요,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들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는 자리에 정말 생명과 같이 달려가더라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일에 열심을 내야죠.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열심을 낸 것입니다. 저는 참 바울 사도를 좋아합니다. 가장 존경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2년 반 동안 이 에베소에서 두라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아침과 저녁에는 일을 하고요. 낮에 너무 뜨거워서 아무도 일을 안 할 때는 이 천막을 쳐서 그 천막 밑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어요. 매일 2년 반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쉬지 않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그냥 놀면서 가르치는 것도 아니라 일하면서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잠은 언제 잤을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그 바울 사도가 참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아무리 말씀을 잘 준비해도 그 자리에 사람들이 오지 않으면요, 사실 두라노 서원은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바울 사도에게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 쉬는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는 시간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2년 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이 가능했던 것이죠. 이때 주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근데 이 골로새 교회 가운데 어떤 흐름이 생겼냐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적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순간 영적 체험을 한번 하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영적 비밀을 알게 되고 아주 높은 수준의 사람으로 높은 수준의 신앙인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뭘 얘기하고 싶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한번 제대로 만나면 내가 어떤 위대한 사람, 탁월한 사람, 신앙적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름길은 없어요. 빠른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달려가야 그 주님의 성장, 그 신앙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처음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압박감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전도사로 사역을 하는데 생각보다 성경을 몰라도 제가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학교 공부 외에 한 교수님과 함께 또 이제 무리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참 슬펐던 게 뭐냐면요.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 다 이해를 해요. 전도사님들이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모른다고 말하기엔 좀 부끄럽잖아요. 몰라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기뻐야 되는데요. 기쁜 게 아니라 못 알아들으니까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제일 좋았던 게 어디냐면 도서관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1학년 들어갔을 때 3년 안에 다 읽으리라 하고 도전을 했는데 바로 좌절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책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한글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습니다. 한글을 봤는데 한글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돌머리를 좀 깨주세요. 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몸부림쳐 보면서요 깨달았어요. 아, 이 신학자들 또 이 목회자들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평생을 걸었던 이분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분들이구나. 제가 지구촌교회에 와서 놀랐던 게 원로 목사님이 66권의 성경을 다 설교하셨다는 얘기를 듣고요. 너무 놀랐습니다. 난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살아가면 그게 가능할까. 근데 처음 전도사로 가니까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몸부림치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에 싹 이해할 수 있을까요? 늘 그걸 꿈꿔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알아지는 거. 근데 여러분, 바닷물을 한 번에 다 마실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바가지로 매일 떠서 마신다 그래도 평생 마셔도 1%나 마실까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목숨을 걸고 평생을 성경 연구에 바쳤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발견될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연구되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멈추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그 수많은 살아있는 생명된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설프게 아는 사람이에요. 네. 어설프게 알면요, 다 알았다 그래요. 네. 좀만 공부해보면요, 압니다. 아, 내가 모르는구나. 네. 공부를 했다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르는 걸 깨달은 순간 이제 시작된 거예요. 아, 어떤 영역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깊이의 세계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이만하면 좋사옵니다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몸부림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위력이 어떤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정형외과에서 외과 수술을 하듯이 용어가 굉장히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를 수술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고난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거는요, 안 가르쳐도 돼요. 죄를 짓는 거는 프로입니다. 거짓말은요, 금방 늘어요. 우리는 내비두면 이 죄악의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서 자라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납작 엎드려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해석하고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스캔해서 나를 수술하시고 나를 도려내시고 내 안에 있는 죄악이 끊어지게 하시고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그 말씀의 능력 앞에 내가 서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자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또 그 말씀을 배우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럼 이 완전한이라는 단어를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탈레이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 철학자들이 자신이 생각했던 아주 완벽한 모습, 그 완벽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가장 완벽한 모습, 가장 완벽한 상태, 이것에 이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장 완벽한 모습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완벽한 모습은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왜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말씀을 열심히 봐야 됩니까? 왜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됩니까? 그 이유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만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요 지금도 수고하고 애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그런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주님은 내 너 구원 줬지? 끝. 알아서 잘해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수고롭게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니까 바울 사도는요, 그 주님의 일에 내가 동참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일에 열심을 냈던 겁니다. 내가 비록 지금은 감옥에 있어도요, 할 수 있는 한 편지를 써서라도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한 글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르칠까 애썼던 이유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성도들을 주님을 닮은 자로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집사님, 예수님 닮는 거 참 힘들죠? 저도 힘들어요. 아마 안 될 거예요. 집사님 적당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마음이 편안해지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정말 그걸 주님이 원하실까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까? 안 돼도요,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29절에 보면요,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이건 뭘 얘기하냐면 내 몸을 쳐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현해 보려고요. 마치 군인이 훈련하듯이, 마치 올림픽 선수가 나의 몸을 연단해서 그 훈련하듯이 나를 훈련시키는 걸 말해요. 피가 튀기는 혹독한 훈련을 말합니다. 그런 혹독한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뭐가 될 수 없습니까? 주님을 닮은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사도는 그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쳐가면서, 성도를 치는 게 아니고요, 나를 쳐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한 글자라도 더 가르쳐 보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어떻게든 예수님을 한번 닮아보려고 내 몸을 치고 내 욕심을 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 가운데 실현해 보려고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 보려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해 보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도 제목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을 닮은 사람, 주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막상 우리의 삶의 영역에 들어가면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냐하면 수많은 폭풍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몰려오기 때문이에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요, 우리를 막 요동치게 합니다. 그 폭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28절에 말씀해 보면 바울은 각 사람을 권하고, 이 말씀을 보는데요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마음속에 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있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탁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 요동치는 마음이 잔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몰아쳐오고 있습니까? 정말 숨 쉴 수 없는 그 수많은 문제가 내 삶에 쳐들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폭풍우, 요동치던 폭풍우가 잠잠해지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께서는 날기새라는 유튜브 채널을 알고 계십니까? 이 김동호 목사님께서 이 노프트 승희교회를 이제 다 마치시고 은퇴하신 다음에 암에 걸리신 거예요. 폐암, 전립선암,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폐를 20% 그 절제를 하고 항암치료를 받는데 세 번 절도를 했대요. 그래서 암을 이렇게 걸리고 난 다음에 깨달은 게 있답니다. 이 처음에 이걸 왜 했는지 이렇게 영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암에 걸려보니 진짜 암에 걸린 게 맞습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듯 사람의 암에 걸려듭니다. 마음도 걸리고 생각도 걸리고 정신도 걸립니다. 신앙도 걸리고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슬퍼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암 환자 전부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암이 충만해서 온종일 암에 충만해서 꼼짝 못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암을 걸리고 나니까요 내 안에 암으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더라는 거예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좀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 쉴 틈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암이 나의 숨을 팍 조여오더라는 거죠. 그때에 이 말씀이 영적 호흡이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우리의 성도들을 숨쉬게 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도 항암 치료를 해야 되고 나도 암 때문에 고통받지만 나와 동일하게 고통받는 성도들이 그 고통의 순간에 잠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시 쉼을 쉬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호흡이 돼요. 정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절망의 순간, 내 힘으로 돌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나를 살려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 고난 중에 사람을 쫓아가고 상담자를 쫓아갈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갈 때에 거기에 해답이 있고요 거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사실을 아니까 아마 목사님이 평생토록 말씀을 연구하셨으니까 그 사실을 아시니까 이런 일을 감당하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뭐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나 되는 거고 뭐 우리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가능해요. 우리는 처음에는 연약합니다. 제가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은 단어가 시험에 들었다는 단어예요. 시험 들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시험에 들만해요. 와 정말 어떻게 저런 일이 저 삶에 일어나죠? 어떻게 저렇게 힘든 중에 살아가실 수 있지? 하나님 어떻게 고난 중에 고난을 주십니까? 제가 봐도 제가 옆에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는요 왜 시험에 들었는지도 몰라요.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시험이 든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가 하나도 아닙니다. 내가 의미를 창출해내서 나를 시험 속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서 확 허덕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작은 거에도 정말 넘어지지 않을 문제에도 넘어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는 경건한 신앙인이 됩니다. 여러분 서핑을 해보면 다 안 해보셨죠? 네, 저도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만 봤어요. 처음에 맨 땅에서 그 보드를 놓고 섭니다. 맨 땅에서도 넘어져요 초보는. 그리고 아주 낮은 잔잔한 물가 위에서 보드를 탑니다. 올라가면 넘어지고 올라가면 넘어지고 그러다 사람이 바보 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막 넘어져요. 근데 이런 단계를 거치다 보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10m, 20m 파도가 와도요. 그 파도를 아주 멋있게 타는 거예요. 정말 날아다닙니다. 사람들을 전율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도 처음부터 그런 신앙의 경지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날마다 묵상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면서 처음에는 사소한 것으로 우리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고 사람들을 감동하게 하는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울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님은요, 너 혼자 하나 닮아봐 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이 끊임없이 나의 삶 속에서 나를 떠나시지도 않고 나의 삶에 꽉 붙으셔서 나를 주님의 제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에 기도하기 싫을 때, 말씀드리기 싫을 때 마을장을 보내고 목자를 보내고 권사님을 보내서 목사님 전화하게 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같이 갑시다. 우리 기도의 자리에 같이 갑시다. 그래서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오다 보면요, 숨을 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령님은요, 내 안에서 감동을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내게 붙이셔서 나 하나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 성령님의 열심히, 멈추지 않으시는 그 성령님의 열심히 반드시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을 쫓아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